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다음 마땅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으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옛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옛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넌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죄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고리를 얻게 되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귀하고 복된 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그 말씀 앞에 섰사오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 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단어가 등장을 할 텐데 그 중에 아마 그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아마 그 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죄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할까요? 죄를 짓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하지만 우리 생각해 보면 죄를 짓지 말라는 그 교훈은 이 성경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타 종교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불교에서도 그렇고 노자의 도덕경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윤리책이나 도덕책에서도 죄 짓지 말라고 합니다.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착하게 살라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그 전제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를 할까요? 성경도 동일하게 너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죄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죄가 어떻게 나왔냐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욕심이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어떤 외부에서 들어와서 유혹을 당하여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났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다시 말하면 죄는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욕심이 욕망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자리에 욕망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은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갈급해하고 또 만족해하지 않아요. 내 안에 다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극히 우리가 인정하는 지극히 선한 일조차도 죄가 그 저변에 깔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노숙자가 있었어요. 노숙자가 있었는데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한테 어떤 보상을 바라고 보상을 바라지 않았고 정말 불쌍한 마음에 측은지심으로 거금 만 원을 그 노숙자에게 줬습니다. 정말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근데 딱 줬는데 그 노숙자가 뺏어가듯 그 돈을 낙하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순간에 측은지심이 딱 사라지고 마음이 상할 겁니다. 그리고 줬던 돈도 뺏고 싶을 거예요. 표정이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그럴 겁니다. 아마. 그렇죠? 왜 그럴까요? 내가 당신한테 측은지심을 가지고 만 원을 줬는데 당신은 나한테 뭘 해야 되는 거죠?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바라고 한 게 아닙니다. 바라고 한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변에는 아무리 선한 행동도 그 안에는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 이제 성도들이 많은 일을 하잖아요. 많은 일을 했을 때 그 성도들의 일을 한 명단을 다 적어서 그리고 그의 히스토리를 다 적어서 담임 목사님 그 강단 옆에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칭찬을 해줘요. 수고했다고. 그래서 저는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 그러세요. 나중에 그걸 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이름 부르고 칭찬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삐진답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해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성도들이 그 목사님한테 칭찬받으려고 그 일을 한 걸까요? 처음에는 그 의도가 없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 칭찬을 안 해주면 왠지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는 다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근데 그 욕망을 우리 스스로 자제할 수 있을까요? 제어할 수 있을까요? 제어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욕망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뭐라고 했죠? 죄를 낳는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죄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죄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6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듦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랍니다. 우리의 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착한 행위도 어떤 종교적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쓰레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착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카운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지 않으실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다 어떤 착한 행위도 더러운 옷, 쓰레기, 먼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이 죄가, 이 내재된 죄, 즉 내가 죄 덩어리라는 이 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가 죄 덩어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죄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도덕과 윤리 수준으로 봅니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도덕과 윤리 수준으로 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살인사건 나고 간음사건이 있죠? 살인사건 나고 간음사건 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아, 나도 저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대부분 나는 저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최소한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어요.
혹시 여기 살인하고 간음하는 분 안 계시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그렇게 본다는 건 대부분 죄를 윤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도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죄를 이렇게 도덕과 윤리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덕과 윤리는 언제든지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는 그겁니다. 언제든지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죄 덩어리다 라고 말씀하셨죠. 죄 덩어리가 나오는 건 다 뭐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죄인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 도덕과 윤리를 만들었을까요? 처음부터 우리는 죄 덩어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의식 가운데 알고 있어요. 근데 도덕과 윤리를 만들고 그걸 포장해 놓은 겁니다. 포장해 놔서 이 정도는 의인이야 라고 포장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행동, 그 행위에 그 방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 의인, 그걸 하지 않으면 아니죠, 반대죠. 그걸 했을 경우, 살인과 간음을 했을 경우에는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걸 하지 않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단지 행위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제 다윗의 얘기를 할 텐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죄에 대한 인식이 어땠을까요? 우리와 같았을까요? 우리가 방금 제가 도덕과 윤리를 얘기했지만, 대부분은 도덕과 윤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4월 달에 부활절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죄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돌아가셨다라고 했을 때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얼마나 그 말씀에 감동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으세요? 솔직히 있으십니까? 대부분 도덕과 윤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한 인식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죄에 대한 인식부터가. 그래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사실 아무 감동이 없어요. 다 있으신 표정인 것 같은데 감동이 없어요. 죄에 대한 인식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윗은 어떨까?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죠?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골리앗을 아무 사울 그때 당시 이제 사울이 왕이었는데 사울이 왕이었을 때 골리앗 이제 아무도 골리앗과 이제 싸울 그 엄두를 못 내고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또 굉장한 신앙의 고백을 했냐면 사울이라는 자기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원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비함을 보였어요. 골리앗을 때려잡는 용감함을 보였고 또 원수를 사랑하는 자비함을 보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므비보셋을 그리고 한눈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귀감이 될까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아,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윤리책도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성경을 도덕과 윤리 수준으로 봐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다. 지켰을 때 나는 의인, 지키지 않으면 죄인. 그러면 그것을 지키고 지키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수준으로 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도덕과 윤리 수준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위인전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아, 이렇게 행했던 다윗을 나도 본받아야겠다라는 수준으로 봐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위인전으로 쓴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물론 다윗은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귀감이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죽어야 될 죄인이었어요. 다윗이 잘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줬기 때문에 원수를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줬기 때문에 그 은혜로 므비보셋과 한눈에게 은혜를 베풀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윗을 본받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라는 이름을 짓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나오면서 신학교 공부하면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윗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신학교 가면 성경의 인물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본받자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성경은 그 인물을 본받으라고 쓴 게 아니에요. 먼지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인간은 먼지밖에 안 됩니다. 먼지이고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빠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인간 그 자체는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인간이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흙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흙이라는 단어가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그 아파르라는 단어는 먼지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먼지는 아무것도 쓸 데가 없어요. 근데 그 먼지라는 무가치한 것에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졌을 때 뭐가 되죠? 비로소 생영이 되는 겁니다. 생영이란 우리 개역 개정판 생영으로 번역을 했는데 생영이라면 살아있는 산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먼지 같은 인간, 먼지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그 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동일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윗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먼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다윗이 무엇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잊고 있었어요. 뭘 잊고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다윗도 역시 뭐죠? 먼지입니다. 은혜가 빠져버리면 쓰레기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는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는 것이고 은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잘해서 그걸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왜요? 모든 것을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밖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처럼 똑같았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이 어땠을까요? 죄에 대한 인식이 도덕과 윤리 수준이었어요. 도덕과 윤리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행위를 근거로 해서 도덕과 윤리 수준으로 죄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 다윗도 법을 어기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을 하면서 간음을 했고 또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살인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인죄, 간음죄를 범하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을 아주 잘 알고 있었겠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살인죄, 간음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년 정도 지난 이 시간, 그 시간 동안에 회개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하나님, 근데 어떤 회개를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간음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즉,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용서를 구했을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건 그 말은 도덕과 윤리 수준으로 죄를 본다는 것은 언제든지 나는 그 상황만 아니었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 저녁에 그냥 그 전쟁터 나갈 걸. 요압이랑 같이 전쟁터 나갈 걸. 나가지 않았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그때 밧세바가 거기서 목욕만 하지 않았으면. 아니면은 내가 그걸 보지 않았으면. 이런 상황과 환경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의 수준을 보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언제든지 그것만 아니면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 인식을 갖고 있는 다윗에게 누가 찾아가죠? 나단이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을까요? 다윗아, 너는 내 은혜가 없으면 그냥 먼지야.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 사건이 있는 이유가 뭐죠? 너는 내 은혜가 아니면 너는 먼지뿐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시려고 밧세바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단이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겐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며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의 새끼를 빼앗으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이 말씀을 보니까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 이 이야기는 다윗의 범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이 있었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부자인 사람은 양과 수가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딱 한 마리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 암양 새끼가 그 가난한 사람에게 어떤 존재였냐면 여기 보니까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랐고 먹는 것을 먹었고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누구처럼 되었다고요? 딸처럼, 자식처럼 되었다. 자식이었어요. 자식이었습니다. 자식처럼 여겼던 암양 새끼가 한 마리 있었답니다. 근데 이 부자에게 행인이 한 명이 왔어요. 지나가던 행인이 와서 행인이 그 부자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이스라엘 율법대로 그 행인을 그냥 보내서는 안 돼요.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양과 소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거 하나 빼가지고 대접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아까운 겁니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식처럼 여기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작은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대접을 해요. 그렇다면 이 부자의 잘못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의 잘못은 뭘까요? 단순히 빼앗는 게 잘못일까요? 물론 빼앗은 거 잘못입니다. 빼앗은 거 잘못이지만 나단이 단순히 그 얘기를 하려고 다윗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만약에 행위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하려고 했다면 이 예화를 들지 않았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너는 살인했고 너는 간음했어.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부자가 뭘 잘못했을까요? 여기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작은 암양 새끼가 어떠한 존재였냐면 자식 같은 존재였다라고 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 자식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물건을 빼앗았으면 이 가난한 사람은 그냥 분노만 일어났을 거예요. 그죠? 분노만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자식과 같이 여기는 암양 새끼를 빼앗았을 때 그리고 그걸 죽여서 대접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존재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굉장히 분노뿐만이 아니라 아팠을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그 작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뺏어다가 대접을 하니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이 부자는 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아프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 거 그 아깝다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그걸 뺏어버린 거예요. 지금 나단은 다윗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이 바로 다윗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아가 몰랐잖아요. 그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을 몰랐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과 동침한 사건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고 목숨을 다해서 다윗 왕을 섬겼는데 그 왕이 내 아내와 동침을 했다, 간음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 상관없이 다윗 우리아의 마음이 어떤지 상관없이 오직 자기의 탐욕만 채우기 위해서 밧세바와 동침을 한 거예요. 우리아의 마음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다윗이 죽였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밧세바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11장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그 남편이 죽었던 소식을 듣고 밧세바가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밧세바가 너무나도 괴로웠다는 사실을 이미 죽이기 전에도 알았을 겁니다.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밧세바가 얼마나 괴로울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의 죄를 덮기에만 급급하기 위해서 밧세바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죄만 덮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다윗은 전부 다 누구 위해서 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 위해서 하는 걸까요? 나,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한 거예요. 자기의 탐욕, 자기의 유익,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 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과 나의 탐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아가 아프든지 말든지, 밧세바가 소리내어 울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만을 위해서 그런 모든 짓을 한 거예요. 다 지금 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그 탐욕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지금 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죠? 도덕과 윤리 수준으로 보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다윗이 다 듣고 나서 5절과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아다니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발상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 모르고 있어요. 단지 행위에만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 마땅히 네 배나 갚아줘야 된다 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나단이 뭐라고 했죠? 당신이 그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나단도 대단한 것 같아요. 왕 앞에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 다윗이 모르겠어요. 다윗이 좀 훌륭한 왕이라서 그런지 저 같으면 죽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죽이지 않고 당신이 그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살아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살아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업신여겼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업신여길 목적으로 살인을 했을까요? 간음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신이 살인과 간음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전혀 몰랐을 겁니다. 심지어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기 전에 다윗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 뒤에 동침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을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죄를 졌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나단이 이 예화를 이야기했을 때 그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네 배나 갚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배라는 건 출애굽기 22장에 말씀한 것처럼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국에는 그 말대로 다윗이 그 네 배나 갚게 됐지만 나중에 내 아들이 죽거든요. 지금 이제 밧세바의 아들이 하나 죽고 그 다음에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죽고 아도니아가 죽어요. 네 명이 죽거든요. 그대로 됐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업신여기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어요. 근데 업신여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말씀 보니까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에 보면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부족하면 더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즉 다윗이 왕이 되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지 자신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업신여겼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이야기는 이 다윗의 이야기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갖고 온 것과 똑같습니다. 배경과 환경만 틀리지 똑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없인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요? 단순히 호기심에서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되려고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려고, 내 마음대로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그 먹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모든 인류에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이 땅 가운데 이전 세대, 지금 세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다 다 그 아담의 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담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의 왕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없인 여긴 겁니다. 내 마음대로.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이고 간음했던 거예요. 밧세바를 간음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악함을 다윗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다 나를 위해 살아요. 여러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은, 아니요 나는 가정을 위해서 사는데요. 아니면 가정도 나라는 존재의 투영일 뿐이에요. 우리는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내 민족 다 뭐가 붙죠? 나가 붙어요. 다 내 교회, 내 가정, 내 나라 다 그것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결국엔 다 나라는 존재의 추종일 뿐이에요. 다 누구에 삽니까? 나 위에 사는 거예요. 나. 그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죽을 죄.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다 누구에서?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윗도 다르지 않았어요. 자기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자기 위해서. 그래서 행위 선한 행위 몇 가지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줄만 알았던 거예요. 행위 몇 가지, 도덕과 그 단순히 죄를 도덕과 윤리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행위 몇 가지만 하면 나는 착한 사람이다, 의인이다, 선인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 죄 덩어리가 뭐죠? 하나님처럼 사는 거,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죄였던 거예요. 그걸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닫습니다. 다윗의 장점이기도 한 것 같은데 바로 깨달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면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에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죄 덩어리가 맞군요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하 12장 13절은 짧게 작은 한 문장으로만 나왔는데 이 이야기를 이제 나단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시를 써요. 그래서 이제 시편 51편인데 시편 51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 시편 51편을 어떻게 외웠냐면 오일 같은 눈물이라고 외웠어요. 오일 같은 눈물로 흐리며 회개를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외웠었는데 여기 이제 제목 시편 51편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그 제목을 썼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의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제목이 붙었어요. 그죠? 나단에게 그 얘기 듣고 쓴 겁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계속 잘하다가 아 실수로 제가 한번 죄를 졌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그 회개가 아닌 거예요. 이 회개는 하나님, 나는 그냥 존재가 죄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이 말씀이 뭐냐면 나는 단 한 번도 죄를 떠나서 산 적이 없었군요. 그 고백이에요. 난 단 한 번도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죄를 떠나 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와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다윗이 왜 주께만 범죄를 했을까요? 우리아에게도 범죄했고 누구죠? 갑자기 까먹었네. 바세바. 바세바에게도 범죄를 했는데 왜 주께만 범죄를 했다고 얘기를 할까요? 이거는 우리아와 바세바에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아와 바세바에게 저한테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진 거군요 라는 걸 인지한 겁니다. 인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내가 관계 속에서 나는 뭐로 존재하죠? 죄로, 죄인으로, 범죄자로 존재를 하는군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죄인 맞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만들어진 재료부터가 죄였습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솔직히 마음스러운 대답하세요. 솔직히 죄 덩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세요? 아니죠? 아니요. 우리는 죄 덩어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스스로 절대 못합니다. 근데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잘나서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 덩어리다 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10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새롭게 해달라, 창조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수정하고 보완해서 나를 좀 온전한 사람 바꿔주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나를 보니까 재료부터가 죄예요. 죄 덩어리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새롭게 창조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바세바 사건 이전에 지난주에 우리 조 목사님 보니까 비비와 비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것 같아요. 바세바 사건 이전에 죄인식이 어땠을까요? 도덕과 윤리 수준이었어요. 행위에 근거한 죄, 행위에 근거해서 이것은 죄, 이것은 죄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것을 하면 나는 의인, 이걸 하지 않으면 나는 죄인, 이런 식의 수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갖고 있었던 죄인식이 우리에겐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주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시죠. 그죠? 그럼 처음부터 뭐 하시죠? 한 주간의 삶을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시죠? 안 하시나? 하실 텐데 우리는 무슨 죄를 고백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못한 것, 그 행위를 기준으로 내가 한번 생각해 봐서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그 매주 주일 예배 잘 나오고 말씀 잘 읽고 또 선한 행위 몇 가지 내놨을 때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죠? 아,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내가 주일 예배 잘 안 나와. 말씀도 잘 안 읽고 그리고 조금 부족하게 살아요. 죄를 많이 져요. 그때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잘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행위도 다 죄밖에 내놓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행위로 인해서 내가 의인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능성을 믿고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내가 죄 덩어리라는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나의 가능성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달라는 고백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바뀌었습니다. 바세바 사건을 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씀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와 화목제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래요. 여러분 상한 심령이 뭔지 아십니까? 많이 이 본문 많이 읽었을 텐데 상한 심령이 뭔지 아세요? 지금 다윗은 다윗의 죄의 인식은 행위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했을 때 그것을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드렸던 제사들 번제나 화목제조차도 결국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의 존재의 증명, 자기의 의, 자기 영광, 내가 이만큼 하는 게 드렸습니다 라는 자기를 위해서 한 거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번제와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떤 선한 행위도 우리의 입장을 봤을 때 어떤 선한 행위도 하나님이 받으실 게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죄밖에 나올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난 당신의 도움과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상한 심령인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 5장의 표현을 빚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인 거예요. 골리앗을 때려잡고 원수를 살려주고 또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통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 맞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못 삽니다. 그 고백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서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냅니다. 지금 뭐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았고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냐고 세리와도 같지 않았다. 또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원래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일회에 두 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 했다는 거예요. 두 번씩 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렸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아침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1조 드렸고 또 뭐 있죠? 매일마다 말씀 읽었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했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대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 전 죽을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못 삽니다. 이게 상한 심령인 거예요. 하나님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지난 한 주의 삶을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제가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셨습니까? 우리는 단 한순간도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가능성을 믿고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능성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인 겁니다. 어쩌면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어떤 신앙의 행위들이 우리를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를 가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행위는 전부 다 더러운 옷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스로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난 죄 덩어리야 맞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지금 이 자리에서 몇 명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오시면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내가 죄인 맞습니다라는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 죄라는 건 단순히 행위에 대한 죄가 아니라 내가 죄 덩어리가 맞군요. 완전히 죽여서 다시 살아낼 존재가 맞군요. 이 고백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바세바 사건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복이 된 겁니다. 그 복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13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지금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죽는답니다. 아니 용서를 해주셨으면 죽이지 않아야 될 텐데 아기가 죽는대요. 그리고 사실은 죽어야 될 자는 다윗이지 애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애가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애를 죽이신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죽여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인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죠?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그 전에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죠? 사탄의 세력이에요. 지금 사탄의 세력이 지금 여호와를 비방하고 있어요. 뭘 왜 비방할까요?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나랑 똑같이 죄졌네요? 이러고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용서를 해주셨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갚는 거예요. 근데 왜 죽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반주자 형제님을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욕 한번 먹고 말 거예요. 근데 같은 강도로 미국에 있는 대통령 조 바이든을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사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같은 강도여도. 마찬가지로 지금 죽을 죄를 진 겁니다. 무슨 죄를 졌죠? 무슨 죽을 죄를 졌죠? 하나님처럼 산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산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오직 나! 나밖에 몰랐던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빨리 마쳐야겠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 위해서 살까요? 나 위해 살고 있어요. 나 위해 살고 있는 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죄라는 거 압니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무의식적으로 전부 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로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거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회복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온전히 안 됩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죠? 죄만 짓다 갈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만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섰을까요? 십자가가 쓴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아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믿음으로 이 죄를 극복하는 문제가 극복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그 죄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신앙은 종교적 이념도 아니고 의지도 아닌 겁니다.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능성이란 1도 없는 겁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 가운데 섰고 그 예수 아니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편 32편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편 1절부터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이라고 하고 그 옆에 각주가 주가 하나 붙었거든요. 성경을 갖고 계신 분 계실 텐데 각주가 2번이라고 붙어있는데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라고 각주가 밑에 보면 죄를 깨달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깨달을 때. 죄를 깨달을 때 지금 다윗이 뭐라고 했죠? 기도하래요. 기도하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죄를 깨달으려고 인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밧세바와 같은 사건이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물론 살인하고 가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빨가벗겨질 그 순간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근데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때 죄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 말은 다시 한번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여 은혜로 덮는 순간이고 그게 복받는 순간인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죄를 깨닫고 오라고. 여러분 무슨 대단한 거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 아닙니다. 말씀 다 지키고 오라고요? 우리 하나도 못 지킵니다. 반드시 이 인생 속에서 죄 깨닫고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못 사는군요. 그거 알고 그게 상한 심령이라고 했죠? 그 상한 심령 고백하고 오라고 이 인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백하라고 어쩌면 여러분에게 죄를 지으라고 허락하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막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막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좀, 거기서 머무지 마시고 죄를 깨달았을 때 아, 난 죄인 맞군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 바라보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쓴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우린 예수 아니면 못 삽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당신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꼭 붙잡고 가겠습니다. 여전히 나는 죄 덩어리지만 그래서 예수 붙잡고 가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 한 주간도 잘 살아내시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어쩌면 행위에 대한 그런 죄로 고백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나의 가능성을 믿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 덩어리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자각하게 하셔서 그러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가 우리에게 진실되게 그리스도가 되고 주님의 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